예, 우리 조금 더 반갑게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아, 좀 더 하이.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쵸? 부정 한 번 쉬고 다시 봐서 한 보름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쯤에 봤으면 더 반갑을 텐데, 이제는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반가운 표정과 얼굴들을 여쭤보면 좋겠고요. 미쿡 갔다 오신 우리, 선물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주네. 한 열흘 됐는데, 오늘은 주는 거야? 선물? 미쿡. 어떻게, 왜 내놓고. 왜 난 받을 거야? 미쿡이잖아. 저번에 캄보디아 갔다 온 애도 줬는데, 나. 어디 갔어, 캄보디아? 캄보디아 선물만 주고 사람이 안, 아, 그랬구나. 캄보디아 선물 줬어요. 십자가 달린 캄보디아 지금. 이제는 개강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느껴지십니까? 학자의 삶의 현장. 개강하신 분들은 학교로, 그리고 또 학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필드로 각각 부른받으실 텐데. 개강이 앞에 다가왔다는 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삶의 패턴들이 조금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느껴지시죠? 문득 1월달, 아침에 깨어나 보니 몇 시인지 상관없고, 깨어난 이후에 오늘은 뭘 할까 한번 생각해보며 그저 여유롭게 하루를 지내던 그 생활이 끝장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3월부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입니다. 프롬프트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욕망에서 열망으로, 두 번째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좀 배신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보영 목사는 게을러 보여서 뭔가 게으름에 대한, 부지런함에 대한 이런 설교는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류의 설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게으름이라는 단어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요즘 청년들은 다 게으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습니다. 게으름 하면 연관 컨셉으로 뭐가 떠올라요? 잔소리, 컴플렉스, 부담스러운 거, 귀찮은 거, 이런 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마 게으르다는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기엔 우리 참 게을러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유의 얘기, 왜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그렇게 자면 좋으냐, 좀 일어나라, 니네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이런 유의 얘기를 듣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게으름이란 단어를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게으름이란 단어. 게으름이 네 인생의 문제이고, 그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류의 설교라면요, 여러분들은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그렇죠? 근데 주일 알았더니 목사가 그걸 또 반복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난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오케이, 기대해주세요.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난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라는 사람 날 지금 똑바로 쳐다봐봐. 너는 겸손해야 돼 진짜. 날 네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난 되게 부지런하고 생각하신 분. 오늘 재경이는 되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아, 안 그래요? 저게 되게 부지런한 캐릭터잖아요. 그쵸? 모든 거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너도 37 되면 저런 애도 사랑스러워. 이렇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건 컴플렉스예요. 그쵸? 아, 난 좀 게으른 것 같아. 그게 내 인생의 문제야. 두 번째 느끼는 건 뭐예요? 애정입니다. 근데 난 게으른 게 너무 좋아. 난 게으른 사람이야. 난 사실 좀 게으르고 싶어. 게으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플렉스. 이게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무한대에 가까운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태도. 왜 그럴까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본능 혹은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본능이에요. 내 본성이에요. 그건 게으름은 그냥 나예요. 나 자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내 모습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게으름을 내 본능, 본성이라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구도가 어떻게 돼요? 본성 대 의지의 구도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잘못 방향된 방향으로 끌고 간 이러한 본성이 있으나 무엇으로? 내 의지력으로 그걸 극복하자. 이런 구도로 문제가 봉착됩니다. 게으름에 대한 문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이어트와 식욕의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도서관과 친구들 모임의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식욕과 다이어트의 기도. 본성은 먹는 것인데 내가 의지로 안 먹어야 돼요. 이 싸움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6개월? 그쵸?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맞먹으면 한 3개월까지 하면요. 그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쵸? 하지만 1년 할 수 있어요? 2년 할 수 있어요? 3년? 5년? 평생? 이것을 본성과 의지력의 구도로 가면요. 단타로는 가능합니다. 그치? 내가 진짜 시험이 닥쳐오니까 한 3개월은 내가 내 의지력으로 내 본성을 꺾고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밀려와요? 엄청난 피로감이 밀려와요. 한 3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6개월 푹 쉬고 학교 1년 열심히 다니고는 휴학해버리고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게으름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이중적인 태도로 갖게 되고요. 이중적인 태도로 갖게 되면서 그 의지와 본성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묻습니다. 게으름이 여러분들 본성일까? 인간은 천성적으로 게으를까? 인간은 원래 누워서 자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의 문제를요, 본성의 문제로 얘기하기보다는, 본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본성의 문제로 얘기하기보다는 지성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뭐의 문제다? 사고방식의 문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이 사람 표현하는 건 이 사람은 돌적에 그 잡혀있는 문처럼 침대위를 굴러다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용어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문 있잖아요. 문은 뭐에 잡혀있어요? 기둥에 잡혀있죠. 근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문이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보시 우리 모습이 어떻다? 우리가 침대 위를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되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쟤는 참 문 같다. 계속 저기서 굴러다니네. 참 신기하다. 누가 쟤 묶어놨나? 뭐 또 굴러간다. 또 굴러간다. 또 굴러간다. 절대 안 떨어지네. 아직도 자니?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만 좀 쳐자라 이 얘기일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제발 작작 좀 자라 이 얘기일까요? 이건요 상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표현하는 느낌은요, 이 사람이 표현하는 의미는 이 사람은 삶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삶에서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간단한 거예요. 삶은 일하는 낮이 아니라 잠자는 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진짜 삶은 어쩔 수 없이 낮에 돈 버는 것이고 내 진짜 삶은 언제 시작돼? 퇴근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죠. 내 진짜 삶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가 아니라 학교가 끝난 다음에 놀고 자는 내 모습이 뭐다? 내 진짜 내 모습이다. 다른 표현으로 삶은 뭐다? 삶은 쉼이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돌적에 구는 사람은요. 삶은 쉼이다라는 그 생각에 묶여서 계속 굴러다닙니다. 삶은 뭐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삶은 잘 쉬는 삶입니다. 가장 좋은 삶은요, 편안한 삶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 게으름은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새벽처럼 일어나 토익 학원을 간다. 이 사람 진짜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 젊을 때 5년 진짜 고생해서, 젊을 때 10년 진짜 고생해서 난 40대부터는 정말 편하게 살 거야. 그래서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 꼭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 꿈이 돈 많이 주고 일찍 집에 보내주는 직장이 내 꿈이야. 그래서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인크루트를 뒤지고 있는 거, 그거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 젊을 때 쓰리잡 투잡 찧어서 내가 5억 10억 모아보자. 요즘에 꿈도 못 꾸지만 예전엔 그런 신드롬이 있었죠. 10억 만들기. 10억 만들면 뭐로 살 수 있다? 왜 10억인 줄 알아요? 10억을 만들면 이자로 살 수 있다. 그냥 10억을 만들고 다달이 나오는 이자로 살아보자. 몇 살부터? 40살부터 30살까지는 투잡 쓰리잡 뛰고. 이 사람 제일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고방식입니다.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진척되는가.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면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식에 손을 넣고도 떠서 먹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비유하는 바는 뭐죠? 내가 편하게 하는 사람, 편안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진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딜레마. 일정 기간 힘들게 해야 된다, 이거야, 먹는 거. 그치? 내가 밥을 먹으려면, 편안함을 누리려면, 즐거움을 느끼려면, 손을 넣고 떠올리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싫어? 이 과정이 싫은 거야. 왜? 난 더 편하고 싶으니까. 그쵸? 편하게 살려면 일정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싫어요. 편하게 살려면 지금 당장 회사에 나가야 돼요. 그게 싫어요. 편하게 살면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귀찮고 그게 싫은 거야. 친구들을 만나는 건 좋아. 그건 재밌어. 근데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가기 귀찮아. 그래서 문자를 보내줘. 아프다고. 진짜 게으른 거야. 최고지.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를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거기 가면 나도 좋아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는 거잖아. 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되는데 왜 내 몸이 안 일어나시지? 찬양은 30분 하잖아. 첫 곡은 뛰자. 두 번째 곡도 뭐. 아, 나 빠른 곡은 그렇더라. 기도 전 찬양 정도? 어이쿠. 설교가 시작했네. 거기 가면 좋다는 거 알고 거기 가면 편하다는 거 알아줘요. 그 일정량의 노동이 싫은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문저기가 돌아다닌 것처럼 침상에서 굴러다니는 위에 사고방식의 사람은요. 그 다음은 계속 굴러다니면 뭐가 아파요? 굴러봐서 알잖아. 나도 굴러봤어요. 계속 굴는 거에 가장 큰 어려운 뭐예요? 인간에게 허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난 더 잘 수 있는데 내 내면, 내 몸은 못 견디는 거죠. 좀 일어나라. 그럼 좀 앉아. 그래서 좀 허리가 좀 편해지면 어떻게 돼? 다시 눕지. 진짜 니네 최고야. 방학 때 니네 사는 거 보면 최고예요, 진짜. 그렇게 하다가 답답하면 오후 3시쯤 약속 잡아서 한번 나가. 약속 끝나고 들어오면 잠이 오나 안 오지. 그냥 클립질 좀 하죠. 사이드 가보고, 기사도 보고. 그리고 새벽이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이제 해를 좀 돌려보다가 잠드는 거죠. 그럼 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11시에 일어나는데 다음날은 12시에 일어날 수 있죠. 일정한 노동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편해지게 해서 하는 일정한 노동조차 싫어지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 음식에 손을 꽂고도 올리기가 싫어지는 상태. 개인적인 딜레마죠.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살려면 일정만큼은 어떻게든 좀 피곤해야 돼. 근데 이것조차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괴로워? 막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한 삶은 어느 정도 힘들어요. 이게 괴로워. 인생이 괴로워.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사자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금 중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편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잡아서 쭉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가치 있는 걸 생각한다든가 헌신을 생각한다든가 신앙을 고려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어떻게 된다? 위험해진다. 왜? 인생은 편하게 살고자만 해도요 편하게 살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가치 있는 거 그거 외에 내 꿈, 내 취향, 내 성향 그런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자주 하는 얘기죠. 엄마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위험한 생각 같은 거. 그럴 만한 불안정한 직장이야. 네가 지금 한번 흐름 탄 거를 타야지.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빨리 돈 벌어서 돈 모아서 시집 가고 장가가고 집 마련하고 이 안정적인 루트를 타지 않으면 그 밖에는 사자가 있다.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편하게 사는 것 외에 뭔가 삶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현실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주의자라고 해요.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철이 덜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는 지는 새벽 2시까지 놀고 오후 3시까지 잡니다. 그리고는 학원 가는 게 짜증나고 하지만 해야 되고 내가 게으른데 안타깝고 열심히 하는 건 결단 하고 하지만 하기 싫고 그래서 자고 하지만 옆에서 누군 같이 있는 일을 한다고 뛰어다니면 쟤는 되게 위험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했겠죠. 최종적으로 어떻다? 게으른 자는 가장 지혜로운 일곱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게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 제일 똑똑한 거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제일 맞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사고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일곱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인생은 편안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딜레마에 빠져서 스스로 되게 괴로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방식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인생 외에 다른 인생을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게으르십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오후까지 자는데 나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생각하십니다. 저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출연회도 가고 교회도 오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에 경험 삼아 해보기도 하는데 나는 인생 라이프 스케줄을 짜고 몇 살에 어디 가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우리는 게으름. 우리는 내가 부지런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삶은 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삶이 쉼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절대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왜? 삶은 쉼이니까. 쉬어야 되는 게 지상가치인 인간이 어떻게 부지런을 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가끔 부지런해지기도 하죠. 어떻게? 너무 극단적인 위기. 이래다간 내 삶이 진짜 불편해지겠다고 느껴질 때 잠깐 부지런해집니다. 6개월에서 1년. 하지만 곧 게으름을 떠나요. 여러분들 일단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봐요. 이중염려입니다. 이중염제. 전제가 두 개죠. 대전제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중간 명제가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정쩡해집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어정쩡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야? 아빠는 놀으라고 해. 엄마는 자라고 해. 그럼 애가 어정쩡해집니다. 그치?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도 아빠가 나를 빨리 데려와서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들지 못합니다. 밖에 나와서 놀면서도 엄마가 언제 내 뒷덜미를 잡고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막 놀지 못해요. 어정쩡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정쩡합니다.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대전제와 그러면 좀 지금 당장 열심히 했다는 소전제 이게 두 개가 부딪혀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소한 열심히 하면서 장래적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되게 사람을 어정쩡하게 만듭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딴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너는 이렇게 엄마도 안 그러고 아빠도 안 그러고 너희들은 그렇게 게으른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인 게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는 오더가 뭐였어요?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아라. 이게 부모님 명제는 대명제였어요. 그래서요. 살아남는 게 유일한 원오더였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더. 근데 여러분들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편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열심히 해서 편하게 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중모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되게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뭐가? 방향성이 두 개니까, 태도가 어정쩡해. 이 게으름을 꺾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부지런한 건 뭐냐? 여러분, 부지런해지고 싶어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부지런해지고 싶어요?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다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님 이들이 개미처럼 살게 축원합니다 하면 기뻐요?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금 이제 기도 끝나고 쓰다듬으면서 주여 개미처럼 살게 하소서 개미처럼 살게 하소서 개미처럼 계속 일하게 하소서 그럼 기뻐? 아, 행복해 막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개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요, 그래 여름 한철 고생해서 겨울에 뭐 하자? 편하자, 그렇잖아. 이런 생각 이상적인 개미인 거예요. 그렇죠? 발장에 여름 한철 일을 못해서 겨울에 되게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30점인 사람이라면 이걸 따져봅니다. 뭘? 여름이냐 겨울이냐. 그렇잖아. 생각해봐. 여름에 그 무거운 걸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힘드냐? 겨울에 좀 추운데 참는 게 힘드냐?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왜? 결국 개미와 배짱이가 어떻게 된다? 편한 놈이 장땡이다. 그건 어떤? 그가 개미를 선택하든 그가 배짱이를 선택하든 그는 개인을 낳아. 봐요. 진짜 겨울이 오지 않는 개미를 꿈꿔야 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개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마다 동물에 대한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강아지, 개를 유럽 정도에선 되게 되게 개 같다 라고 하면 귀엽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을 한국말로 했지 맞잖아. 그렇지? 맞죠? 너 참 개 같아 라고 하면 귀엽다는 얘기예요. 눈이 맑고 깨끗하고 귀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 정서에서 박담기가 나한테 찾아서 아 목사님 오늘 정말 개 같으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떻겠어? 내가 저게 드디어 날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 왜? 문화와 정서가 다르니까. 한국 정서에서 개미하면 뭐예요? 한국 정서에서 개미하면요 의무감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힘들게 일만 하는 그런 사회의 소시민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정말 인생을 지고 가는 이걸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의무에 억지로 억지로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고난의 남자, 고난의 일꾼, 어떤 의미든 고난의 아버지상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개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미는 첫 번째 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두 번째 뭐도 없고, 영은 오피스라고 표현했어요. 감독관도 없고,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주권자도 없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봐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 관리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시스템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주권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일을 위한 뜻이죠. 그쵸? 성경이 얘기하는 개미는요, 누군가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정서에서 개미는요, 개미는 진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개미를 바라보면서 어딘가 관리자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 안 맞춰? 뛰어. 줄 맞춰. 열심히 가.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개미를 보면서 아무도 시키는 자가 없는데 일하고 있는 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아닌, 오케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 구조상 고3이니까 재수하니까 대학생이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이런 관리적인 구조 속에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 주권자도 없고. 주권자가 누구란 뜻이에요? 나란 뜻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오케이? 개미 이겁니다. 근데 뭘 위해서? 추수 때를 위하여서 오늘 양식을 예비하는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꿈꿔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진정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꿈꾸며 오늘을 투자하는 것, 그 목적을 꿈꾸며 오늘 움직이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개념인 것. 이게 부지런한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을 깨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뜻이에요. 부지런한 거에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오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점수를 못 내면 내가 길바닥에서 취업도 못하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면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이나 의무감이 아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꿈꾸는 거. 내가 진짜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거. 그거 없이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 부지런하지 않아요. 부지런함 자체를 단순한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새벽 5시 일어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막연하게 6시에 일어나자. 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방학 때 일찍 일어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 사람은요, 방법적인 블랭크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야만 하는 something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자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그 시간에 깨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괜찮아요. 일어납니다.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깨어났는지. 언제 움직였는지. 언제? 내가 진짜 꿈꾸는 내적 동기부여가 있을 때, 사람은 그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을 관리했던가? 여러분들을 쪼았겠죠. 그럼 게으른 거예요. 부령이나 관리자나 주권자에서 움직이는 건 게으른 거예요. 제일 안쓰러운 상태죠. 아예 편하지 못하고 편한 걸 꿈꾸기만 해. 근데 남들이 날 편하지 못하게 관리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편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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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불쌍한 건 대단해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진짜 꿈꾸는 거예요. 부지런해지고 싶으십니까? 그것 먼저 찾으십시오. 그것 먼저 찾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게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삶을 편하게 살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삶을 크리에이터, 생산하면서 만들고 싶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삶은 쉼이 아니라 삶은 노동입니다. 삶은 잠자는 밤이 아니라 깨어있는 낮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잠자고자 하는 건 죽음의 본능이고 만들고자 하는 건 삶의 본능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 진정한 본성은요, 죽음에 대한 본성이 아니라 삶에 대한 본성이고, 소비에 대한 본성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본성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소비할 때 자기 가치를 느끼지 않고요, 무엇인가 생산할 때 자기 가치를 느낍니다.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그게 살아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요, 삶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환희이며 만족감이며 존재감입니다.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쉬고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만들고 생산하는 인생이죠.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목적이 있고 내가 뭔가 생산자가 되고 싶을 때, 그럼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 액팅 중에, 내 행동 중에 뭘 바꿔야 되는지가 나와요. 일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내가 어떤 액팅을 바꿔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뀝니다.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세요.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속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로 여러분들 속였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부지런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게으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삶이 뭐냐 하면,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누군가 나를 관리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하고 있는 삶이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유형의 삶입니다. 근데 내 사고방식이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요, 부지런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건요, 부지런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건, 원하는 건 생산하는 삶이고, 자부심 느끼는 삶이고, 뭔가 깨어나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쉬지 않느냐? 쉬죠. 돌아와서 쉽니다. 하지만 그 쉼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럽습니까? 어떤 잠이 더 달콤해요? 풍성하게 일하고 밤에 머리만 대면 딱 정말 내가 꿈을 꿨는지도 모르게 숙면하는 잠이 달콤합니까? 난 깨어있었다고 고백하는데 남들이 나에게 잤다고 얘기하는 잠이 달콤해. 난 생각하고 있었다고. 테레비를 어떻게 볼 때 이게 재밌어요? 하루 종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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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서 내가 미디어 비평가인 것처럼 요즘에 예능 트렌드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지루하다고 얘기하고 왜 무한도전을 재복사 생산하냐고 얘기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심지어 봤던 영화 또 보고 채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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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오시안에서 내가 두 번 봤던 영화를 또 하는데 다시 보고 앉아요. 재미없어요. 부지런하게 살고 살고 살다가 집에 딱 들어가서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은데도 잠깐 30분 그때 하면 뭘 해도 빵빵 터져. 진짜 재밌어. 아 이게 더 너무 웃겨. 나 얼마 전에 유재석이 탈의 싸는 거 보고 울었어요. 반지 무한도전? 안 봤으면 다시 봐요. 와 감동적이야. 내가 훨씬 더 그걸 즐길 수 있어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이, 여러분들의 쉼이, 여러분들의 TV가,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남이 허건날 만나서 카페에서 주치고 앉아서 이제 할 얘기도 없는데 얘기를 찾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만나서 본물 터지듯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 안 그래요? 그게 뭐일 때 가능해? 이것도 즐겁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걸 만들고 있고 그걸 만들다가 때때로 쉼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만나서 쉬고 TV 앞에서 쉬고 잠 앞에서 쉴 때 그때가 만족감과 행복함.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대답해봅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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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세요. 돕지 마십시오. 끝으로 갑시다.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싫어요. 내가 목사를 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새벽 기도할 때요. 왜 한국만 이래? 내가 유일하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은, 주님 왜 제가 미국에서 목사를 못하고 한국에서 목사를 합니까? 아, 세계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어. 힘들어 죽겠어. 난, 한 6시쯤 일어나서 7시쯤 새벽 기도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도 이 농경 문화적 잔재가 남아있어서 아 왜 5시 하냐고. 내 생각 6시가 좋아. 힘들어. 다시 편. 저는요 TV 진짜 좋아해요. 예능 매니아예요. 전 그리고요 아이돌 그룹도 좋아합니다. 부끄럽지만 좋아요. 최근에 티아라 콘티 가봤어요. 카라에서 약간 넘어가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좋아. 재밌어요. 저는요, 진짜 짜는 나이 있으면 만화가에 갑니다. 전 피터팬 컴플렉스인가 봐요. 지금도 만화가 좋아요. 원피스. 신간이 나오면 전 봐야 돼요. 전요, 매일 큐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매번 빼먹습니다. 자꾸 걸리면. 자주 빼먹어요. 하루에 세 장씩 성경 읽지 않습니다. 큐티, 하루에 세 장 성경. 난 규칙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생겼잖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전 양복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싫어하는 건 양보 입고 같은 시간에 출근한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뭐겠어. TV 보면서 자빠져 있는 거죠. 아 좋아요. 초코 특이 좋아합니다. 봐요. 내가 게을러 보이니? 게을러 보여? 전 매일 큐티는 안 할 수도 있고요. 하루 세 장씩은 아니고요. 내 성경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꽤 탁월하게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한 번 잡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뜻이 깨달을 때까지 새벽까지 파거든요. 왜 알고 싶으니까, 깨닫고 싶으니까, 졸려 죽겠지만 알고 싶으니까, 알아가고 있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오늘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TV 보는 거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사람 더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만나서 나누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이랑 강의하는 거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만들라고 해서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섯 개 합니다. 방학 때 끝나도 할 거예요. 제발 좀 신청해줘. 오늘 신청해라. 기회를 줘요. 잘하잖아. 괜찮잖아. 그치? 전 좋아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 어떻게 보일지 못하겠지만 제가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지만요. 제 나이에 부끄럽지 않게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를 부끄럽지 않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나이를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꿈꾸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에 투자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보신 중에 꽤 부지런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동의할? 응? 여러분 스타일에 부지런함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요 게으른 거 아니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꿈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 이걸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시간이 가끔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고 있지는 않죠. 왜?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옆에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자고 그리고 내가 일기를 쓰고 있고 큐티를 하고 있고 매일 정적으로 뭘 하고 있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부지런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지런함 이걸로 판단하세요. 나는 뭔가 꿈꾸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 뛰게 투자하고 있는 의무감에 시간을 채운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뛰게 투자하고 있는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시고 운동을 해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도 그렇게 사십시오. 학교 가서 방학 때가 좋았는 데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만에 허덕허덕 시간을 치워서 내가 잘 수 있을 때까지 버텨서 자다가 강의 시간 쫓아가가지고는 졸고 앉아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레포트 나오기 시작하니까 레포트가 나오는 순간부터 짜증나고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학 때는 이게 아니었으니까 대학생활 실수하고 그러니까 학점이 안 나오고 엄마가 뭐라고 하고 학교 다니기 싫고 학교가 구겨서 그런 거고 그리고는 뭐 그 다음에 막 편곡을 하겠다 하지마 이런 사람 돌아가서 마지막 그러면 이설교를 들었던 분이랑 나가서 같이 부자인질까? 어?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젊은 노동이군요. 제가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럴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보다 from to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변하는 딱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생각과 게으른 그 소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울의 능력 앞에서 자유해지십시오. 예수 앞에서 진짜 내가 창조자라는 걸 재발견하십시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더 쉽게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절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불쌍하게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혼자 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게으르게 살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를 혼내세요. 저를 치세요. 내일부터는 잘할게요. 여러분들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으름에 대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진짜 게으름에 대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내 죄성에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이 생각이 변하게 해달라고. 내 이 생각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이 죄의 음을 끊게 해달라고. 내가 창조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창조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이제까지 편한 게 좋다라고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대한 한심함이 몰려와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고 살았나 하는 그 거대한 한심함 앞에 목도에서 도대체 그렇게 보낸 시간이 아까워 죽겠고 그렇게 보낸 나에게 화가 나고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절대 그러고 싶지 않고 그 한심함과 함께 제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까지가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내 정서와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관계와 문제가 되는 습관과 문제가 되는 현장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하며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는 게으른 자였으나 무릎을 펼 때는 이미 부지런한 자로 펴질 때에만 여러분이 게으른 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환경을 달라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걔가 가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가 가니까 시간표 잘 짜게 되려고 기도하십니까? 걔가 가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게 되려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걔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거, 재수를 시작하는 데 가장 필요하는 거, 입지를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하는 거, 삶의 현장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인데 그건 부지런함입니다. 제대로 살아나고자 하는 그 열정,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을 구하십시오.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귀찮고 게으른 게 내 본모습이라는 이 어리석은 소금에서 잡아야 되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정말 생산자의 마음,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채워야 돼요. 몸부림치실 때 삶의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변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방학 때 은혜롭다가 3월 되면 너무 누우시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방학 때 은혜롭다가 3월 돼서 너무 누우면 자기 자신이 되게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리고는 타협합니다. 차양팀 앞으로 오시고. 그리고는 타협합니다.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방학 때 내가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었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강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학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져주셨던 것,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한 것, 이것들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한테 필요한 건 그 삶 현장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일상적인 거, 집과 친구들과 교회, 이런 일상은 되게 좋았고 학교에 가서, 회사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에 대한 일상은 되게 나에게 부담스럽고 싫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받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상처 주실 것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연결고리는 끊으십시오. 방학 때 은혜를 특별히 기억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현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세요. 내가 3월부터 시작된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냥 행동을 결정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할 텐데 행동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내면을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만나십시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환경이 준비되길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 좋은 과목, 좋은 교수,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편한 환경에 만나서 약한 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주품에 품을 써서 이 찬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분이 품었던 감정과 조금 다랐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를 마치 난 되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내일을 모셔서 뭔가 좋아지는 걸 생각하셨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는 것은 주품에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내면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와서 진정한 부지런함, 진정한 용기, 진정한 삶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날아오름. 여기서 날아오름을 찬양하고 월요일에 막연하게 뭔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좋은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날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신 새 마음을 경험하시고 저한테 보여주신 새 마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같은